자, 오늘 하는 말씀 잠언 24장 3,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 4절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3, 4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집은 지혜로 건축. 이 자문을 히브리어로 미실레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잠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한자어로 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늘이에요. 잠언, 바늘과 말씀, 바늘처럼 콕 찌르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체 이상이 있을 때 침을 놓음으로 혀를 건드리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움으로써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의료기관에 가면 우리가 대하는 일반 현대 의료기구는 크고 무겁고 부피가 있어요. 근데 한 의사들이 다루는 이 도구인 침은 부피가 작고 끝이 뾰족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쇠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희한하게 즉각 효과를 발견해요. 자, 우리는 이 짧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막힌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건드려서 거룩한 순환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단어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에 5개의 단어, 4절에 7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과 같은, 바늘과 같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 이것이 제대로 적용될 때 우리 영혼을 거룩한 순환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짐작하겠지만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기초가 나오고 기둥, 골조 구조가 나오고 사절에는 방들의 구획이 나오고 그 방들을 채우는 가구, 물건,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에 지혜, 명철, 지식이란 말이 기초를 놓을 때 지혜, 또 두 번째는 골조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둥을 놓는 과정에서는 명철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을 구획하고 또 물건을 그 안에 채우는 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장 그 기법 가운데 하나로 동일한 곳에 어떤 한 개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골조를 세울 때 지식과 명철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마치 1번 기초 놓기에는 호크마 지혜가 해당되는 것처럼, 그러나 히브리 문장 기법 가운데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집이라는 개념,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라,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라, 이것을 당연히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맥에서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 이라는 그 단위를 담고 있는 가정을 세울 때 이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것을 본문해서 축소 적용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이 집 자체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나 개인의 삶의 기초를 놓을 때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기둥을 견고하게 할 때 내 삶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방이 있을 거예요. 취미와 관련된 방이 있을 거예요. 자녀와 관련된 방이 있을 거예요. 내 감정세계와 관련된 방이 있을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는 방이 있을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방이 있을 거예요. 이 방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장식하는지에 대한 이 집을 내 영혼, 내 존재 자체로 보면서 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잘 안 되는 그런 진리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의존해요. 독립해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무엇을 염두에 둔 개념이에요? 양.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의존적인 존재인 나, 사람인 내가 만약에 도움을 입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고 할 때 부작용이 나타나며 부작용 있는 인생 운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의존하지 아니하면 내 삶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이 설교 초두에 마음 한켠에 정리해 두고 진행하십시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가 나를 창조하거나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사는 이 물질 공간은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느 존재가 만들었고 내가 그곳에 초대받아서 존재하게 돼요. 의존하는 존재가 그러합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고 누가 이런 물질 공간을 조성했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연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질문을 누가 나를 만들었고 누가 이 물질 공간을 조성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이 신앙 고백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이 질문과 신비스러운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초청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작은 징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창조주가 계시지만 그 창조주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지나갑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셨으며 이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처럼 모른 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이 없이 지나가고 있다가 그래서 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채로 지나갔기 때문에 마치 길 잃은 애완동물처럼 목적 없이 지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천지를 지으셨는지 안다 이제. 나는 우연히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존재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고백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 고백이, 이 구절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그 구세주를 발견한, 목자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분께 돌아왔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의 목자 되심과 그분의 감독 되심 인정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자리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영혼의 목자 되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감독 되심을 알아요.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실행이 얼마나 힘든지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부담스러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독이란 단어입니다. 보통은 공사 현장 감독, 수능 시험 감독, 인격적으로 비치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때로는 잘못하면 질책도 받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하고는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감독, 헬라어 원어 에피스카파스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교회가 아름답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휘하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경험 세계 가운데 이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독하신다, 슈퍼바이징, 슈퍼인텐던트,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내 영혼의 목자 되시고 내 영혼을 감독하신다고 할 때 저에게 떠오른 두 가지 성경적인 이미지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지휘자 개념이었어요. 또 하나는 영화 만드는 그 디렉터 감독으로서의 개념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컨셉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 자신일까요? 내 자신이 나를 진짜 잘 알면 이렇게 되도록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러면 나 자신을 벗어난 개인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벗어난 그 개인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이처럼 부분적으로 또 그것도 왜곡되어 아는 데가 많은데요. 나라는 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존재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체질과 역량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내 감정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이 아세요. 그분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는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로 섭리하셨어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시면 이것이 제가 그냥 말장난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이것을 섭리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거룩한 열심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삶의 디렉터세요. 감독이세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환경을 활용하여 나의 학습과 나의 체질과 감정세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통해서 영혼 가운데 남을 하나의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국에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계에 지금 돌풍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 9일 발표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6개 부분에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TV 드라마 잘 만드는 그 HBO에서 확장판 TV 드라마로 제작될 거라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대단한 감독임에 확실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한 그 디테일에 아주 타고난 사람이라 그래서 주위에서 봉준호 디테일에 강한 사람 그래서 봉테일이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캡틴 아메리카 그에 나왔던 크리스 에반스 같은 경우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 그 인터뷰에 보면 이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방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배우의 시선 처리와 손의 동작까지도 이미 계산을 하고 현장에 온다. 이 장면을 위해서 몇 번의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을 만들려면 촬영 시간이 몇 분 정도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촬영 현장에 온다. 천재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몇십 년 사이 한국 영화 위상이 대단하게 올라간 것은 확실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그분께서 나에 대한 디테일을 가지고 나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의 선언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완벽하게 내 삶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요구되는지 내 삶을 떠받치는 그 기둥을 놓을 때 각 방을 구획 짓고 그 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영적 은사가 주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희 체질이 어떤 사람은 A형이고 어떤 사람은 B형이고 AB형이고 하는 그것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하기 전에 섭리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영화 감독보다도 정교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일정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영적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분을 인식하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그분의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감독이 없습니다. 이런 디렉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께 그분의 인도에 협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너무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구절을 대하듯이 한번 이 구절을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그 뜻의 의미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영화 제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제작사가 어떤 감독을 고용해서 허용하는 자금 한도 내에서 감독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그 감독은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금을 가지고 최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같아요. 감독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잠시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구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부분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이 부족한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왜곡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 내가 학습한 모든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모든 환경, 예수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지금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지? 주님께서 지금 뭐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내 생각에는 시간의 낭비이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빨리 벗어나고만 싶고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나? 여전히 나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가? 주님께서 나에 대한 정교한 뭔가 작품을 만들고 계시나? 라는 이것이 안다고 할 때도 있어요. 또 이것을 부채질하는 어떤 존재가 있죠.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못 믿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입었으며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감독하에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나중에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주님의 작품 만드는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지난주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예요? 소가 없으면이었죠. 소가 없으면. 잠언 14장 4절에 근거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구절을 우리가 다루었더랬습니다. 소가 없으면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고 그 구유 주위에 파리들 끓고 하는 소가 없으면 그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크고 작은 불편과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환경, 악취를 풍기는 소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께서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없으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전부 다 소가 만들어낸 그 지저분한 가축 구유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께서 가지신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면 더럽고 지저분한 유물통과 축사를 넘어선 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과 수확으로 말미암은 감사까지도 보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불만족이 근원이 되는 사람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지금 주님께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머리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내 기도가 내 소원하는 것이 정말 드디게 응답되는 것 같을 때 합력해서 과연 선을 이루실까? 주님께서 과연 내게 관심이 있을까? 실제 삶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린 전도할 때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요. 정말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선한 의도로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압니다만 이 전도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왜곡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의 과정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 관계들, 이것을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께서 거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세부 지침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가진 의견이 있으실 텐데 이것이 뭘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정한 시점을 지날 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힘이 부칩니다. 그러니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자꾸 개입시키고 그분과 함께 걷는, 그래서 멀리 가는 과정이에요. 빨리 가기 위해서는 뭐요? 혼자 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고 한 아프리카 속담 제가 소개했죠. 그 함께 가야 될 동반자 가운데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그분이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없는 모든 어떤 자원을 확보한 가운데 육적으로 걸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조각 퍼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은 참 희열이 있어요. 딱 맞추고 나면. 제품 사고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50개짜리 사면은 50개 조각이 들어가 있는 비닐봉지가 하나가 있고 옆에 보면은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물론 그 뭐 박스 표면에도 나와 있지만요. 근데 50개나 100개짜리 퍼즐 같은 것은 어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쉬워요. 50개를 팍 펼쳐놨어요. 그림, 완성된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저 색깔, 저 모양, 오른쪽에 가야 돼. 어린인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한 50개 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만에 맞춰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퍼즐도 있단 말이에요. 라벤스버그 디즈니라고 하는 거는 4만 320조각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할인해서 사려고 하시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싸지 않게 1150불 정도 지불하면 됩니다. 퍼즐 맞추기 잘하는 사람도 수백 시간 아니면 천 시간을 넘는데요, 이게 맞추는데. 자, 그런데 이 퍼즐과 이 거대한 규모의 퍼즐과 우리 인생이라는 그 퍼즐들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4만 개가 넘는 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 묵직한 통을 딱 받았을 때 안에 열어보면요, 청사진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그림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정교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4만 320개의 조각으로 된 묵직한 제품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태어나서 내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뭐와 연결되지? 어떤 의미를 가지지? 이것은 어떤 색채를 띠게 될까? 욥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분명히 뭔가가 아주 갑작스럽게 고통스럽게 슬픔을 뛰어넘는 뭔가를 당했어요. 근데 해답을 몰라요. 왜 생겼는지 몰라요.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욥의 대화, 욥의 항변, 친구들과의 주고받는 그 대화를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음직한, 우리가 토로했음직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겪은 아니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이것을 구성하고 있고 이거 이 사건과 함께 연관되는 무엇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끝내는 이런 그림이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거대한 청사진 그림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이 부분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이, 만개, 4만개가 넘는 이 퍼즐들이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조각을 딱 들었을 때 4만개 가운데 분명하게 놓일 곳이 있을 것이고 이 한 조각은 전체 그림 가운데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부가 될 것이라는 우리 확신을 하고 지금 퍼즐을 맞추게 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감독이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명철이, 그분의 지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작은 순종의 작업들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부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 이 개념을 여러분이 만약에 강하게 포착하면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기가 쉬워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빛이 사람에게 비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이게 안 돼요. 빛으로서의 삶이 잘 안 사라져요. 빛으로서 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동, 말, 반응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 자체가 원래부터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빛이세요. 빛이 아닌 내가 빛이신 그분을 내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빛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만큼 내가 세상의 빛이 돼요. 주님의 빛 되심이 내 마음 가운데 환영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빛이 발휘되도록 하지 아니하면서 이 구절을 볼 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부담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크리스천이티는, 기독교는 예수다. 내 신앙생활에 핵심은 그분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목소리를 발하느냐,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그분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생각, 의견, 관점, 시각, 감정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은 하지만, 아파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의견 들을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아파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느냐고 항변합니다. 예수 믿는 개인이 주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직업적인 야망이나 돈 문제나 아니면 친구 선택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이나 자녀 문제, 예수님께서 각각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어찌 보면 막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막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취미 활동 같은 것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이 하는 취미 활동이 어느 중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취미 활동을 보는 주님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감독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이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알아서 할게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왕들의 경우에도 얼마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보이는데요. 근데 내 자신이, 주님 이거 잘 압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영혼의 감독은 주님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똥을 치우시는데 그분의 모든 마음을 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똥들 치우시느라고 우리가 주님과 미리 협력했으면 주님께 미리 의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순종했으면 그러한 것에 주님께서 치우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덧칠을 하거나 뭔가를 더해가지고 작품으로 드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합력해서 엉망으로 만든 것을 합력해서요. 그런데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내 주님을 환영하고 개입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또는 심적인 재정적인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어떤 김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코츠빌 방향으로 운전해가는데 커브길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80km가 그 허용을 운전해가다가 바로 커브길 편말에 50km 적혀있어요. 내 운전실력이면 80km 다니다가 그 커브길이 나왔지만 50km 정도는 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80km로 달렸을까요? 50km로 낮췄을까요? 저는 50km로 낮춥니다. 50km 팻말이 적혀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어느 가정이나 뭐 부부 사이에서나 자녀들에게 운동과 식습관 관련해서 잔소리 안 들어본 집안이 없을 거예요.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많이 이 소리를 듣습니까? 운동해라, 이 음식 조심해라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삶의 패턴이 잘 안 변하죠. 왜요? 저 여러분에게는 멀리 못 보는 양의 속성이 생리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언제 듣는가, 언제 이게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가 하면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잘 들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다가 그 결과 불평과 부작용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면 그때 들립니다. 양의 속성 때문에 들립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가 하면요. 시행착오를 통해 좌충우돌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편을 겪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읽어요. 성경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피해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 이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구나. 그러한 말씀에 결시된 신뢰와 경고를 보면서 내 영혼이 각성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하기 위해서요.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아까 저 여러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 힘으로 헤쳐 가리고 더 속력을 내거나 더 애쓰거나 더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려고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런 땅에 들어와 있어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이만큼 내려야 됩니다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개입을 구해야 되고 내 기초가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 위대하신 영혼의 감독자 앞에 저 여러분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을 그분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튜브를 보고 태블릿을 닫았다 할지라도 주님 잠들겠습니다 하고 주께 보고해야 돼요.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 일어나게 이 수면 시간, 그것이 6시간이든지 8시간이든지 주님 이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지배하는 이 공간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감독자세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 더 밝혀주시고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